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흔들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믿는 가치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보면서 엄습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 미래의 직업은 안전할까? 인간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 강단에서 특히 AI 시대의 생존 전략이나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성경은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성도를 불안에 떨며 숨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확실한 빛, 바로 복된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해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한 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전성기이자 우리가 가장 기다려야 할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 이 소망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답게 살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디도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던 자신의 믿음의 참 아들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갖추어야 할 질서와 성도의 선한 행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 주제를 세 장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전개합니다. 1장에서는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감독, 장로, 곧 목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동시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장에서는 늙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 그리고 종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신분별로 성도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그 근거가 되는 복음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구원의 은혜의 근거에서 선한 일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구절입니다. 몇 가지 해석의 예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로 개혁주의 장로교와 칼빈주의의 관점입니다. 이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제한적 속죄의 교리에 입각해서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믿고 따라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은혜는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를 인류 전체의 개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축소 해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저희 독립침례교회의 입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제한적 속죄를 최우선으로 두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일부 진영의 보편구원론입니다. 이들은 모든 인류 구원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본문을 근거로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라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명백히 경고하고 있는 지옥의 실존과 심판 그리고 구원의 필수 조건인 믿음을 무시하는 매우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견해입니다. 다음은 이 11절의 은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하향식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 차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향, 구원의 근거, 그리고 계시의 성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방향의 차이입니다. 타 종교는 상향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돼서 고행, 명상, 선행, 율법 준수라는 사다리를 타고 신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신은 노력 결과에 따라 보상을 주는 그런 단순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기독교는 하향식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근거입니다. 타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성취해야 할 과제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 라는 질문에 평생 매달립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구원 여부를 알 수 없는 아주 불안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을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인간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타 종교가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우리 복음은 이미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의 성격입니다. 타 종교는 신을 추측의 대상으로 둡니다. 신이 어떤 존재인지 단순히 철학적으로 상상하고 막연한 두려움 속에 신을 섬기게 됩니다. 신은 베일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확증된 계시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록된 성경인 말씀과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11절에 나타났다라고 된 이 단어는 어둠 속에 빛이 비쳐서 실체가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 나타난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하나님의 너그러운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선 바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근본주의 주석가들과 킹제임스 성경의 맥락에서 이를 두 가지 근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타남이라는 단어 에피파노의 용례입니다. 11절에 나타나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파노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빛으로 드러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11절의 나타남은 은혜의 나타남인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고 13절의 나타남은 영광스러운 나타남인 재림을 의미합니다. 즉 11절에서 나타난 은혜가 13절에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문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4절과의 연결성입니다. 11절에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은혜, 이것의 실체는 14절에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11절의 은혜는 14절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됩니다. 요약하자면 11절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13절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는 곧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여기서 이 나타난 은혜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거부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 이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세상에 속한 정욕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정욕들은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물과 환경에 반응하는 수평적인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색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를 간음, 음행, 시기, 다툼 등의 육신의 행위들로 구체화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다시 보면 가르치시되 그리고 우리가 거부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훈련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부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이 중간태로 쓰였다는 뜻은 우리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우라고 대답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무거운 정욕들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은 율법의 공포가 아니라 11절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교사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훈육 방식은 율법과 다릅니다. 율법은 명령하지만 은혜는 변화시킵니다. 이 차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사로서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율법처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적 규제를 가하면서 심판에 대한 공포를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이길 힘은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12절에 가르치시되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어린 자녀를 훈육하는 아버지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이 담긴 훈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죄짓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귀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입맛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거부의 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신약 성도의 거부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거부는 늘 불안하고 틈만 나면 다시 예전 상태로 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에서 나온 거부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분을 슬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는 아주 자발적이고 단단한 마음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의 안전보장을 믿는 성도는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열망에서 나오는 거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냥 부모님의 매가 두려워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더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 때문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셋째, 죄에 대한 새로운 입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14절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12절의 거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왕자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뒤지지 않는 것은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정욕을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너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이 내면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거부의 대상으로 둘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약성도의 특권은 은혜라는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혹 앞에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유혹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다른 은혜의 훈육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내면의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 영적인 분별력과 자제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감정이나 세상 유행, 그리고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위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직하고 올바른 도덕적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비성경적인 방법들을 거부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인 학생, 그리고 뭐 부모, 직원 등에서 성실하게 행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비성경적인 것을 거부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의 일입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혁신초등학교라는 특별한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에는 정말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제가 4학년일 때의 담임선생님은 페미니즘과 독신주의에 빠져 계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4학년 첫째 날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름을 소개해 주시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성씨만 쓰는 것은 성차별이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성을 같이 쓰겠다 라고 하시면서 총 네 글자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고 선생님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 말을 하면 선생님이 나를 미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생님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4학년 마지막 날 편지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전교조에서 나오세요. 선생님이 보신 뉴스는 다 가짜뉴스예요. 할아버지께서는 7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할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하면서 손자 자랑을 하곤 하신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태도입니다. 종교적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예배로 만들려는 태도입니다. 자, 그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의지만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3절이 어떻게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12절의 거부함과 14절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13절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이 거룩한 삶의 엔진입니다. 먼저 13절은 복된 소망의 13절의 복된 소망은 12절의 거부와 절제의 동력이 됩니다. 신랑이 오늘 밤에 올지도 모른다고 믿는 신부는 결코 밤을 방탕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13절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세상의 정욕이 곧 사라질 안개처럼 보입니다. 더 큰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작은 유혹을 거부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복된 소망은 14절의 열심과 특별의 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대면할 그 소망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선한 행실을 주님이 직접 닦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지치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도덕은 짐이지만 소망이 있는 거룩은 기쁨입니다. 특별히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번역합니다. 헬라어에는 그랜빌 샤프의 법칙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문법은 정관사 하나에 두 명칭이 and로 연결될 경우 두 명칭이 동일 인물을 가리킨다는 문법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 문법적인 요소까지 The Great God and Our Savior Jesus Christ라고 아주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역개정과 NIV를 비롯한 다른 현대 역본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Great God 앞에 정관사 덜을 생략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살리려고 했던 헬라어 원본의 의미를 훼손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킹 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문맥상 다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망인 실체는 휴거입니다. 그 휴거는 바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비방하지만 이는 삼일체라는 단어처럼 성경적 진리를 정립한 용어입니다. 휴거는 영어로 rapture이고 이 랩처의 사전적인 의미는 황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황홀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 라페레의 뜻은 채어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 휴거 또한 끌어올린다라는 뜻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낚아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원어적 의미에 부합합니다. 휴거는 에녹, 엘리야, 빌립, 바울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재어 올라가신 이 성경의 선례들이 휴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복된 소망인 결정적인 이유는 몸의 변화에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는 순식간에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바울은 이를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신자는 이 신비를 문자 그대로 믿으며 이 소망이 실제가 될 때 세상을 거부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과 휴거의 소망은 이단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이단들은 대개 공포감 조성을 통해서 잘못된 준비 방식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재림과 휴거를 착취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여덟 며칠 어디로 모여라 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날짜와 장소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정을 버리게 해서 일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하면 끔찍한 심판을 받는다는 공포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올감해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재산을 바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성경적인 준비는 은혜와 일상에 있습니다. 디도서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휴거를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적 준비는 은혜의 학교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휴거 준비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디도서 2장의 문맥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디도서 2장의 문맥을 다시 보면 늙은 남자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여자 종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소망을 가지고 성실히 살도록 권면하는 이 문맥입니다.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 구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은 게으르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일인 복음 전파, 이웃사랑, 그리고 가정과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두려움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로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의 복된 소망은 우리를 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의 다섯 가지 단계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혼, 초림을 얘기하겠습니다. 신랑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집으로 가서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 신부와 정혼합니다. 그 정혼이 성립되면 두 사람은 떨어져 살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처소를 떠나서 신부의 집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와 몸을 지참금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정혼하셨습니다. 이때 신부는 이제 신랑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처소 예비, 즉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랑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신혼박, 즉 처소를 만듭니다. 아버지가 이제 됐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세 번째, 결혼 예식을 위해 신부를 데려오는 것, 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가서 아버지 집에서 혼인 예식을 올립니다. 주님께서도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 하객들은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휴거가 온 세상이 다 보는 공개적 사건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만의 은밀하고 영광스러운 만남임을 상징합니다. 넷째, 7일간의 연회, 7년 환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7일 동안 신방에 들어가서 둘만의 시간을 누립니다. 밖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지만 두 사람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합니다. 이 땅에서도 7년 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신부인 우리 교회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면서 보상을 받고 혼인잔치를 누립니다. 이 시간은 천국의 화려함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신랑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인격적 연합의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신부 공개 천년왕국입니다. 7일이 지나면 신랑은 신부를 다시 베일을 벗기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7년 환란 끝에 주님은 다름 아닌 성도들, 즉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신부의 영광은 신랑 곁에 서 있을 때 완성됩니다. 왜 신랑이 소망의 핵심입니까? 신부에게 신혼집, 천국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 살기 때문입니다. 신랑에 대한 사랑보다 신혼집의 화려함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복된 소망은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은 구원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3절의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문맥 안에서 14절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오실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라는 가장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은 지옥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특별 소유 백성, 즉 신랑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서 그 격에 맞는 단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특별 소유 백성, 신랑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서 단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우리를 신부로 택하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조건과 목적을 혼동합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목적인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4절의 선한 행위는 도덕 숙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랑과 영원을 함께 살 신부가 갖추어야 할 삶의 방식이자 신랑의 격에 어울리는 품격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둘째, 신랑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지참금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랑 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소유된 신부가 그분의 뜻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셋째, 신랑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 신부된 성도의 삶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뒤에 계신 신랑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랑의 선하심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분의 이 땅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대신 보여주는 대리자들입니다. 마지막 넷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입을 예복과 보상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성도들의 의, 즉 옳은 행실이 곧 빛나고 깨끗한 아마포 옷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낸 모든 자취는 사라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그 행위에 따르는 보상으로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의의 옷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부가 신랑의 격에 맞는 단장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이미 받은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14절은 그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주님은 하늘의 보석이나 천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전부를 지참금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신부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유지할까라는 율법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저 멋진 신랑을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묻게 됩니다. 따라서 열심은 신부의 설렘이자 당연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열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의 열심이 낙제하지 않으려는 학생의 두려움이라면 성도들의 열심은 사랑하는 신랑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기 위한 신부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14절에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라는 말에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AI다, 전쟁이다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인격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신부의 삶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낼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휴거의 소망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가장 치열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 굳건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